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2026년에 오늘 첫날입니다. 여전히 아직 한국 방문이나 다른 일 때문에 아웃 오브 타운 하신 우리 교우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돌아오셔서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늘 새해를 시작하면은 우리한테 뭐 기대나 설레임이 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나이가 먹어갈수록 불안과 불확실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2026년만 그랬던 건 아니고 사실 살아가는 일들이 다 그렇죠. 불안과 절망만이 있는 것 같은 세상 한 군데에도 그 안에 항상 희망과 용기와 사랑이 있었던 법이고 그러나 반대로 모두가 다 시대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던 때에도 한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눈물과 좌절이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 뭐 광고도 해주고 그런 대로 이번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여호수아서 강에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뭔가 좀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제목이 없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던 중에 저에게 갑자기 떠오른 게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우리는 낯선 땅을 밟는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저자를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또 대화 가운데 책을 통해서 그분의 인생의 여정, 사역의 여정이 아주 잘 담겨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참 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또 누구에게 주었는지조차 기억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의 여정 가운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낯선 땅을 밟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뭔가 좀 나아지겠지 뭔가 좀 희망이 있겠지 하는 걸음이 바로 우리의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 한 여섯 번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낯선 땅을 함께 밟아가면서 서로를 믿음으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이전에 읽어보신 분들은 배워보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서는 좀 논란이 논쟁이 많은 책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헤렘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진멸해버린다,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민족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미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모두 죽이고 모두 파괴하고 모두 진멸해버려라, 그것을 헤렘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이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헤렘이라는 것의 의미가 거기에 진멸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좀 더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이 헤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는 일에 다른 족속들은 다 죽여버리고 진멸한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여호수아서가 교회사 가운데에서 잘못 사용된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는 1099년에 십자군 전쟁의 첫 번째 예루살렘 공격이었습니다.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갔죠.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여리고 전투를 모델로 해서 소위 그때까지 있었던 기독교 성자들의 1099년까지 있었던 기독교 성자들의 초상화를 들고 십자군은 예루살렘 성을 돌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는 그곳에 있었던 무슬림들을 다 죽여버렸고 유대인들은 보이는 대로 회당에 가두고 산채로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스페인이 인디언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서를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783년에 예일대학의 총장이었던 에즈라 스타일스가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아메리카의 여호수아로 칭송하는 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메리카의 인디언은 가나안의 이방족속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우리가 근대 역사를 보면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일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의 오랜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근거로 여호수아를 그 근거 구절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사태가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의 근본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의 바탕이 될 만큼 문제가 있는 사건들과 사건들의 기록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오해와 논쟁들은 좀 유보를 하고 오히려 이 여호수아서의 본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이 책을 처음 기록하고 그리고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책의 이야기들이 다가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설교 시리즈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책을 처음 누가 읽었느냐,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회인류학에는 사회인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사회인류학에는 문화적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이게 맞느냐, 이게 사실이었느냐, 뭐냐, 뭐가 팩트냐라고 하는 그러한 검증 가능한 사실보다는 어떤 집단,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나 어떤 사회나 어떤 계층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기억된 역사인데 가장 심플한 게 뭐냐 하면은 바로 2002년의 월드컵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한국 축구의 4강 신화를 경험한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문화적인 기억이 있는 거죠. 아, 그랬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자리에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응원을 했는지는 그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그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 다음 월드컵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월드컵에서도, 다시 말해서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화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계속해서 어쩌면은 4강의 신화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는 것이죠. 1980년대 한국에서의 군사 독재를 함께 기억하고 그것을 이겨낸 기억이나 2024년에 계엄을 국민적 저항으로 극복한 기억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기억의 역사가 돼서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화적 기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대략 학자들은 여호수아서는 기원전 7세기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쓰여진 것이라고 봅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그 자신들이 정복한 땅이 있다면 그 땅을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없애려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바벨론은 포로 정책, 그리고 아시리아는 혼합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일종의 인종적이고 영적인 혼합 정책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아시리아의 포로에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인종적이고 영적인 혼합 정책의 한 복판 안에서 자기들을 지탱해줄 그러한 기억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억의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그냥 그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면은 기원전 7세기보다도 더 한 600년 전인 기원전 13세기 정도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등장하는 그 땅이 나오죠. 누구의 땅입니까? 햇사람의 땅이라 그래요. 햇사람의 땅. 햇사람의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히타이트 문명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햇사람, 히타이트 문명 시대. 다시 말해서 후기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기원전 13세기 정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정말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일종의 인종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멜팅팟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13세기에서 600년이 지나서 기원전 7세기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지배하에서도 똑같은 멜팅팟의 상황에 있었던 거죠. 아수르가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혼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구나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줄 영적인 기억, 영적인 스토리가 필요했던 거죠. 여호수아서는 그 목적에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영적인 멜팅팟.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쉽게 접하는 문화적, 인종적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멜팅팟. 미국 사회를 멜팅팟 사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멜팅팟이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문화적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혼합주의인 거죠. 다 섞여 있습니다. 혼합적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라이프스타일. 그 안에서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영적 정체성이라고는 다 녹아져 없어져서 그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닐까?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이 땅을 이겨라, 이 땅을 무찔러라, 이 땅을 정복해라 라고 하는 그 정복, 히브리어 카바쉬는 군사적으로 누구를 무찔러서 이겼다, 군사적으로 누구를 없앴다 라고 하는 뜻이기보다는 그 카바쉬, 정복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에게서 거둔 영적인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승리는 영적인 멜팅팟에 우리의 모습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베이의 멜팅팟 안에서도, 이 영적으로 혼합스러운 이 안에서도 결국 우리가 그것을 분리해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멜팅팟의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영적 혼합주의의 도전 앞에서 여호수아서를 읽었던 기원전 7세기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21세기의 영적인 아수르와 같은 멜팅팟 안에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의 흔적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끌고 가는 중요한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땅입니다. 땅. 땅이에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비록 나의 종 모세가 죽었지만 너는 그를 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성서 지도를 찾아보시면은 남쪽으로는 아라바 광야, 이집트와 맞닿아 있죠. 북쪽으로는 지금의 레바논,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삼고 있는 땅이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신명기 28장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어릴 때 한국말 중에 경첩이라는 거 아시죠? 눈의 경첩, 힌지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힌지라고 하죠, 힌지. 뭐 잘 아시는 대로 경첩은 문짝과 뭐 벽을 이어주는 그런 작은 도구입니다. 여러분, 경첩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첩이 흔들리면 문이 꺼덕꺼덕거리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경첩이 부드러워야 문이 잘 열리고 닫힙니다. 작지만 힌지는, 경첩은 열고 닫는 일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수아서가 바로 창세기로부터 구약의 아주 큰 포션 가운데에서 바로 이 경첩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게 정말로 주어지나? 그 경첩, 문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열리면서 실현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 영적인 경첩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약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죠.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호수아서의 땅, 주기도문의 땅. 여러분,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의 실현이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영적인 경첩의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6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 첫 독자들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땅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의 고향으로,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서의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힘이 될까? 당연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서를 처음 읽었던 그 포로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포로돼서 이 땅에 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민으로 혹은 유학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물리적인 이 땅일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우리 각자에게,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여러분들만의 땅에 대한 것들이,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그 소망이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면은 마치 오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지만은 민수기에서처럼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인 같아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진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그 땅의 사람들이 거인 같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2026년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땅을 보면서 소망이 있기는 한데 소망보다는 더 큰 두려움과 불확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구절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경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약속 안에 담겨있는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펜둘럼, 진자라고 하시죠. 진자의 원리로 따지면은 그 진자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 갔던 힘이 다시 그 중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바로 복원력입니다. Restoring power, restoring force입니다. 여러분 물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서도 우리 인간의 삶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양극단으로 튀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사람은 그렇게 치우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7절 마지막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네.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오랜 시간을 들여서 묵상을 했습니다. 다른 설교의 부분에 비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제가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대단히 자랑할 만하고 대단히 뚜렷한 성과를 내는 그러한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이를 먹고 목회를 할수록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중심 되신 하나님을 떠나 오른쪽으로건 왼쪽으로건 한 방향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다시 끌어당겨서 그 중심에다가 놓는 것이 그것이 목회라는 것을 점점 더 절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간증을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고사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은 고사하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더 나빠지지 아니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중간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서 힘겹게 꾸역꾸역 걸어가도록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만 해도 그것이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크게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대단한 성공은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도록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해도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닌가. 소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이 성공한 인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8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이쪽 저쪽으로 가지 말고. 나이가 먹을수록 바로 그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그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기 위해서 무작정 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지도를 보아야 하고 자신이 가는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는 사실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싸움에 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시작해요? 전쟁과는 싸움과는 동떨어진 오히려 배움과 묵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너희들은 그 말씀을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라. 무엇인가 싸우고 나가서 어떻게든 쟁취하고 어떻게든 남을 누르고 이겨 오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한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영적인 혼돈함의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공부하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영적인 혼합주의의 유혹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승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승리라고 하세요. 여호수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기억,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땅으로, 2026년에 어떤 걸음으로, 어떤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며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9절에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인 23장 14절 그 부분에 보면은 23장이면 거의 끝부분인데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해요.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과 관련된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월 2월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 그리고 말씀의 신실하심을 기억한 후에 이 한 해를 지나고 나서 올해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제가 밟았던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그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 삶의 증인입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